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14일 오후 9시 26분께 일본 남부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구마모토 현 일대에는 여진이 이어지다가 오후 10시 7분께 또다시 진도 6의 강한 지진이 관측되는 등 15일 오전까지 여진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여러 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됐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주민 2명과 화재로 인한 사망자 1명 등 모두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시키마치에서는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도통신은 나가사키 현 내 5개 병원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구마모토 현 내 16,300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규슈 일부 지역은 휴대전화 등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지 가스회사들은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 공급과 수도를 차단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 도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정세를 주시하고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관해서 정부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이 생일인 15일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아직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은 전 세계 15억 인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14일 워싱턴 세계은행에서 행한 연설에서 2016년 현재 전 세계 5명 중 3명이 인터넷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케리 장관은 각국 정부들과 관련 업계들이 2020년까지 인터넷 연결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인터넷 연결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에 따르면 미국 해외 민간 투자공사는 1억 7,1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도의 무선 인터넷 연결 사업을 진행했으며 인터넷 망 확충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소탕작전이 힘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미 중앙정보국 본부에서 국가안보보좌진들과의 회의를 주재한 뒤 현재 ISIL은 수세에 몰려있고 아랍동맹국을 포함한 66개 국제연합군은 공세적인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제연합군이 지금까지 11,500여 차례 공습작전을 통해 고위 간부를 포함해 ISIL 전사 수천 명을 사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라크군이 라마디에서 승기를 굳히고 있고 유프라테스강 계곡까지 진격하는 등 ISIL이 장악하고 있던 일부 마을들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대선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민과 난민 문제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3일 뉴욕주에서 가진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백악관 내에 이민 전담 사무소를 설치하겠다며 이에 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뉴욕의 이민 옹호단체인 뉴욕주 이민행동기금은 클린턴 전 장관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민 문제가 큰 현안인 가운데 두 후보들 모두가 이 문제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조상진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이한 버크하트라는 이름의 20대 청년이 6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팔과 다리를 못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2년 전에 뇌에 전자센서를 심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전자센서를 통해서 청년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의 한 의료연구팀이 실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센서라고 하면요. 빛이나 소리, 화학물질이나 온도 같은 자극을 느끼도록 만든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청년이 전자센서를 통해서 마비된 신체를 다시 움직이게 된 첫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미국의 학술 전문지인 네이처에 실린 소식인데 이번 연구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뇌에 심겨진 센서가 신호를 보내고 신호가 사람의 신경이 아닌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번역되고요. 번역된 신호가 마비된 신체에 부착된 전극에 전달돼서 근육을 움직이도록 한다는 건데 관련 기사 사진을 보니까요. 버크하트 씨가 오른팔에 여러 센서가 달린 장치를 감고 있더군요. 머릿속에는 이미 센서가 심겨져 있었겠죠. 이번 연구는 수많은 외부의 자극에 알게 모르게 반응하고 있는 인간의 복잡한 신경세포들을 더 잘 이해해서 뇌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학계에도 크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연구에 참가하게 된 이 청년과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북한 날씨 살펴보죠.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화창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15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부지방은 차차 흐려져서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7도에서 22도, 신의주 6도에서 16도 기온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에서 21도, 함흥은 4도에서 15도, 끝으로 청진지역은 5도에서 11도 기록하겠습니다. 청진지역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밴드 비틀즈가 불렀던 노래 I Will 함께 들어보시죠.
But it never really mattere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의 ISIL 격퇴전이 새로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필리핀군이 합동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임신부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처음 발표했습니다.
네. 자, 먼저 ISIL 격퇴전에 관한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수요일 조 바이든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 등 국가안보보좌진과 함께 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중앙정보국 CIA 본부를 방문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회의를 주재한 뒤에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의 ISIL 격퇴 노력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합군의 격퇴전에 탄력이 붙었고 앞으로 계속 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현재 ISIL이 수세에 몰렸다면서 아랍 동맹국들을 포함한 66개국 연합군이 공세적인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는지도 밝혔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11,500차례의 공습작전에서 ISIL 최고위급을 비롯한 수천 명의 대원들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 핵심부가 위축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ISIL 대원들이 명분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이라크군이 라마디에서 승기를 굳히고 있고요. ISIL이 장악하고 있던 일부 마을들을 탈환했다고 설명했고요. 또 시리아에서도 현지 병력이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 그리고 모술 사이에 주요 보급로를 차단한 점을 성과로 꼽는 등 이 구체적인 진전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최근 그 미군 공습으로 ISIL 고위 지도자들이 사살됐다는 발표가 있었죠?
네, ISIL의 최고 사령관으로 알려진 오마르 알시샤니가 시리아에서 이 미군 공습으로 부상한 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 수요일에 ISIL 화학무기 기획을 담당했던 아부 다우드가 이 미군 특수부대원들에게 생포되고 또 ISIL의 재정 담당이었던 아부살라가 사살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는 더 많은 지휘부를 제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또 벨기에와 터키, 이라크에서 벌어진 ISIL 테러 공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ISIL이 연합군의 공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 오히려 ISIL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연합군을 더 단결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휴전 이행과 또 평화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요?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평화회담이 유엔 중재로 수요일 재개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을 격퇴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전 종식이라면서 이 평화회담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휴전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시리아에서는 앞서 이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이 이루어지면서 평화회담으로 이어졌지만 이 폭력 사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며칠 동안은 교전이 더 늘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알레포 주변 등에서 시리아군이 반복해서 휴전을 어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그 CIA 방문에 앞서서 미 국방부도 ISIL 격퇴전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ISIL 격퇴 노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했군요.
네, 미군 주도 연합군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스티브 워런 대령이 ISIL 격퇴전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약화, 해체, 그리고 완전 파괴의 세 단계 중에서 약화 단계를 완료했고요. 이제는 해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건데요. 워런 대변인은 ISIL이 더 이상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있고 이제 이들을 해체하기 위한 공세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필리핀군이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처음 공개한 건데요. 카터 장관은 미군과 필리핀군이 지난달 첫 합동 해양 순찰을 실시한 데 이어서 이달 초에 두 번째 순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필리핀은 일본에 이어서 미군과 합동 해양 순찰을 벌인 두 번째 나라가 됐는데요. 필리핀 국방장관은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런 순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미군의 이런 군사작전이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예, 중국은 미군의 남중국해 순찰이 주권 침해라면서 군사적인 대응까지 경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카터 장관은 해양 안보 우려를 야기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의도는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등 일방적인 영유권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전투기까지 보내면서 이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순찰을 계속 벌이면서 중국의 위협을 느끼는 주변국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순찰 작전이 다국적 작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네, 필리핀에서 미국과 필리핀군이 참가하는 연합군사훈련 열리고 있죠?
네,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의 발리카탄 훈련인데요. 금요일에 종료됩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이번 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일부 병력과 군용기는 이달 말까지 필리핀 군기지에 계속 주둔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공군 200명, 해병 75명, 그리고 전투기와 공격 헬기, 또 군용기 10대입니다. 카터 장관은 이들 병력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에서 공중 순찰 등의 훈련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필리핀과 미국 두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군사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예, 카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에 대한 군사 지원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필리핀에 정찰 비행정을 제공하고 또 필리핀 해군 초계정에 통신 감시 장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필리핀 해양통신시설 현대화도 돕겠다면서 이는 필리핀의 해양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조치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군 대비태세 지원에 앞으로 5년 동안 4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3일 중요한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의 소두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임신부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태아의 소두증을 일으키는 게 확실하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처음 밝혔습니다. 톰 프리든 CDC 소장은 지카 바이러스와 이 소두증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한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 소두증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가 1,000명을 넘는 등 소두증이 급증했는데요. CDC의 이번 연구는 과학 전문지인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됐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와 태아의 소두증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이 됐는데 연관성이요.
네.
특히 이 소두증이 지카 바이러스 인한 피해 중에서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경고도 있군요.
예, 맞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손자 라스무센 박사는 소두증은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초래하는 문제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정상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아기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라스무센 박사는 또 지카 바이러스가 왜 일부 태아들에서만 소두증을 일으키는지 또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라도 정상아를 출산하는 이유가 뭔지 등 앞으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게 더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미국 정부는 최근 의회에 지카 바이러스 연구와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의회 승인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
예,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기금에서 남은 돈을 임시로 사용 중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목요일 뉴욕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시카고 경찰국의 인종차별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정규 시즌을 마감한 미국 프로농구 NBA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 화요일 뉴욕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앞서서 민주당 후보들이 또 한 차례 TV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요?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목요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CNN 방송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열리는 만큼 이 경제와 안보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 두 후보 모두 뉴욕을 연고로 갖고 있죠.
맞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는 현재 버먼트주 상원의원이지만 어린 시절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클린턴 후보는 8년 동안 이 뉴욕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자, 뉴욕주에 민주당 대의원 291명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 두 후보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가 최근에 실시된 8개 주 민주당 경선에서 7개 주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그 기세를 몰아서 뉴욕주에서도 이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클린턴 후보는 뉴욕주를 전환점으로 삼아서 이 샌더스 후보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샌더스 후보의 기세에 만만치 않은데요. 이 수요일 맨하튼의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서 열린 이 샌더스 후보 집회에 무려 2만 7천 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번 집회가 지금까지 선거 유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든 군중을 보니까 이 뉴욕주에서 승리할 것이란 확신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이 뉴욕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클린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네. 어떤 좀 변화가 있습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달 중순과 비교하면 샌더스 후보가 많이 따라잡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클린턴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수요일 13일에 이 뉴욕 브롱스에서 흑인 민권운동가 엘 샤프턴 목사와 함께 유권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샌더스 후보보다는 공화당 후보들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가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는 원래 무소속이었다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동료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이번에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샌더스 의원이 동료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머클리 의원은 수요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 불평등과 무역협정에 맞서고 또 중산층을 위해 싸우는 샌더스 후보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머클리 의원의 출신주인 오리건주는 오는 5월 17일에 예비선거를 치릅니다.
네. 자, 이 샌더스 후보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노조들은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그 수요일 샌더스 후보가 막강한 운수노조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뉴욕 지역 운수업계 노동자 4만 2천 명을 대표하는 TWU 지부가 이 샌더스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겁니다. 샌더스 후보는 돈만은 1%만이 아니라 이 모든 미국인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 협력하자고 말했는데요. 이 수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통신업체 버라이즌 직원들의 시위 현장을 예정에 없이 방문해서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버라이즌이라고 하면 미국 최대 정보통신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 파업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클린턴 선거운동 본부는 수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버라이즌의 아웃소싱 확대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아웃소싱은 외부의 또는 외국에 이 업무를 위탁하는 걸 말하죠.
네. 예,
그런가 하면은 뉴욕 지역 2만 7천 명을 대표하는 국제 친선 전기 근로자회 지부는 이 클린턴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이 지부 노조원들 가운데 일부가 이번 이 버라이즌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주 예비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공화당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앞으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 없는데요. 이 목요일 선두주자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이 세 후보가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공화당 행사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공화당에서는 최근 이 크루즈 후보가 대의원 수에서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가 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에 크루즈 후보가 이 콜로라도주 대의원을 독차지하면서 이 트럼프 후보가 계속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공화당 지도부가 경선 방식을 조작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자 라인 스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위원장이 맞받아쳤습니다. 프리버스 위원장은 이미 1년 전에 이 경선 방식이 정해졌다면서 이제 와서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각 선거운동 본부가 경선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경우에 11월 본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을 걱정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그럴만도 한 게요. 이 워싱턴포스트신문과 ABC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새 여론조사 결과가 이 목요일에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지만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호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에게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응답자의 67%에 달한 겁니다. 크루즈 후보는 이보다 나은 편이긴 하지만 역시 이 비호감도가 높아서 53%에 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총기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 시카고 경찰국에 인종차별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 시장이 만든 전문가 조사단이 수요일 13일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시카고 경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인종차별 관행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전문가 조사단이 꾸려진 데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이었는데요. 시카고 거리에서 흑인 청소년 라쿠안 맥도널드 군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됐는데요. 이 당시 맥도날드를 사살한 경관은 정당 방위였다고 보고를 했지만 지난해 말에 당시 상황을 담은 이 동영상이 나오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애초 이 경관의 보고와는 달리 맥도널드 군이 이 경관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그러면서 경찰국과 시카고의 시장을 비난하는 시위가 거세게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을 두고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고요. 경찰들의 업무 방식을 조사하는 조사단이 출범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이 경찰국장을 바로 해임하고 이 전문가 조사단을 출범시킨 겁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 담긴 내용 충격적이라고 하는데요. 시카고 경찰의 업무 수행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경찰이 흑인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 시카고 지역 흑인 사회에는 지역 경찰이 흑인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검색하거나 부당하게 체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흑인들을 거칠게 다룬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주장이 사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이 조사단의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물론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조사단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인구 가운데 백인과 흑인 그리고 중남미계 주민이 이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지난 2008년과 2015년 사이에 404명, 404명이 시카고 경찰이 쏜 총에 맞았는데 그 가운데 74%가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여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검문이 수천 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72%가 또 흑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경찰이 쓰는 무기 가운데 이 사람을 살상하지 않고 제압하는 이 테이저 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전기 충격 총인데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이 시카고 경찰이 테이저 건을 사용한 4건 가운데 3건이 흑인에게 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2013년에 교통경찰이 세운 차 가운데 46%가 흑인들이 몰던 차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분석 내용, 조사단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시카고 경찰이 흑인들을 다른 인종보다 좀 더 엄하게 다뤘다는 사실 부인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가 시카고 경찰이 흑인들의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면서 해당 지역 사회가 이 시카고 경찰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점은 드러났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보고서가 제시한 요구 대책은 뭡니까?
네, 전문가 조사단은 100개가 넘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메뉴엘 시장과 시의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사단은 구체적으로 경관들의 사건 보고 절차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또 내부 제보자에게 혜택을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경관들의 업무 수행 장면을 찍는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신임 시카고 경찰국장이 정식 승인됐죠?
그렇습니다. 13일 시카고시 의회가 이메뉴엘 시장이 뽑은 에디 존슨 지명자를 경찰국장으로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흑인인 존슨 신임 국장은 시카고 출신인데요. 시카고시는 신임 국장이 2013년 시카고 남부 순찰대의 부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범죄율을 32%나 낮췄다면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밤 미국 프로농구 애호가들은 아주 행복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경기 두 개가 동시에 열렸죠?
네, 수요일 13일 밤이었는데요. 이날이 바로 NBA 정규 시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시즌 최다승에 도전했고요. 그런가 하면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의 은퇴 경기가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뭐 어떻게 하면 두 경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까 뭐 귀띔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 시작할 때와 경기가 끝난 뒤에는 브라이언트 선수가 속한 LA 레이커스의 경기를 봐야 한다. 그래야 이 선수 소개와 브라이언트 선수의 인터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워리어스 경기를 보는 게 좋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농구 애호가들 이번에 어떤 경기를 봤든 실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경기 모두 아주 흥미진진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 먼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한 시즌 73승을 기록하면서 NBA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워리어스는 수요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홈구장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125대 104로 물리쳤는데요. 73승 9패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1995-96 시즌에 마이클 조던 선수가 이끌었던 시카고 불스팀이 세운 72승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 시카고 불스의 기록이 깨진 셈인데요.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또 열렬한 이 농구 애호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시카고 불스의 기록을 깼기 때문에 조금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아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워리어스 팀 선수들은 농구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라면서 시카고 불스 기록을 깬 팀이 워리어스여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시카고 불스의 기록을 깬 이 워리어스에는 농구 스타 스티븐 커리 선수가 속해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 어느 정도 활약을 보였습니까?
네, 이번 경기에서 혼자서 46점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했습니다. 커리 선수는 이날 3점 슛을 10개나 넣으면서 한 시즌 402개 기록을 세웠는데요. 커리 선수는 바로 한 달 전에 이 300번째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지난해 자신이 세운 286개 기록을 스스로 깬 바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명의 대단한 선수죠.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 은퇴 경기를 가졌는데 어땠습니까?
네, 그동안의 명성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 줬습니다. 브라이언트 선수는 수요일 이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벌어진 유타 제주와의 경기에서 혼자 60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바로 이 브라이언트 선수가 낸 겁니다. 이는 브라이언트 선수의 이번 시즌 최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20년 동안의 이 NBA 선수 생활 정말 멋지게 마무리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브라이언트 선수가 속한 LA 레이커스 팀은 경기 종료 3분을 남겨놓을 때까지 유타 재즈에게 10점 차로 뒤지고 있었는데요. 이 브라이언트 선수의 역전골 등에 힘입어서 101대 96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브라이언트 선수가 밝힌 소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 can't believe this actually happened, to be honest with you. Like, I don't... This is... It's kind of crazy to me. Like, I still... It's hard to believe that...
네, 브라이언트 선수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면서 모두 팬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브라이언트 선수의 이번 은퇴 경기 입장권 가격이 2만 5천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하던데요. 경기장 열기 정말 대단했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브라이언트 선수의 은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관중이 모였는데요. 그 가운데는 제이지, 카냐 웨스트, 잭 니컬슨 같은 유명 가수와 배우, 또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도 있었습니다. 브라이언트 선수는 프로 선수 생활 동안 다른 구단으로 옮기지 않고 20년 내내 이 LA 레이커스에 몸담으면서 5차례 NBA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요. 2008년과 2012년에 미국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2개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독사 이름이죠. 이 맘바를 따서 검은 맘바란 별명을 가진 브라이언트 선수. 이날 경기장을 떠나면서 맘바 아웃, 맘바 이제 떠납니다라는 말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남성 밴드 아하의 Take On Me 들어보시죠.
아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과 한국의 정책 공조가 더 강화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미국의 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의회 조사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년 역사를 가진 의회 조사국.
미국 의회 조사국은 1914년에 만들어진 연방의회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조직상으로는 의회 도서관에 소속돼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 수행에서는 완전한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파를 초월한 연구기관으로서 연방의원들이나 의회 상임위원회 등을 위해서 조사와 연구, 분석 활동을 하고요. 자료를 제공하는 게 의회 조사국의 주된 업무입니다. 의회 조사국 연구원들은 연간 천여 건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는 신뢰할 만한 조사와 연구 분석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 세계 많은 전문가가 숙독할 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는 전담기관.
미국의 연방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은 언제든지 연방의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도서관의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의원들이 급히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난감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의원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의회 도서관 안에 그런 임무를 수행할 특별 부서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처음 설립했을 당시에는 입법 참조국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1970년에 지금의 의회 조사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조사국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연방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연간 1억 달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400여 명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7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회 조사국.
의회 조사국은 의원들이나 의원 보좌관, 상임위원회 등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고 조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데요. 의원들이 의회 조사국 연구원들에게 의뢰하는 게 어떤 것들일지 혹 짐작하시겠습니까? 네, 법부터 경제, 국제관계, 국내 안보, 국방, 공공서비스, 교육, 이민, 에너지, 환경보호, 첨단 과학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활과 또 국가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각 분야에서 아주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의회 조사국에는 약 400여 명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요. 이들은 각각 미국법, 국내 사회정책, 외교와 국방무역, 정부와 금융, 자원, 과학, 산업 등의 다섯 개 분야로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의원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료를 얻고 싶으면 외교, 국방무역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면 되고요.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문제라면 국내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주로 서면 보고서나 메모, 브리핑, 세미나, 영상 자료 형태로 제공되는데요. 직접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당적 신뢰를 받는 의회 조사국.
의회 조사국은 의원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초당적인 연구기관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연구기관 가운데 의회 조사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중립적인 역할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회조사구 연구원들은 처음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파를 초월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철저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또 의뢰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고 정확성과 객관성 등을 요구받는다고 합니다. 의회 조사국이 발간하는 보고서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사계의 전문가들도 신뢰할 만한 중요한 자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의회 조사국에서 미국법 전문 변호사로 일했던 다니엘 슈먼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Major newspapers have cited CRS reports 779 times. including 70 mentions in the Washington Post and 65 mentions in the New York Times.
슈먼 씨는 한 예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주요 신문사들이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를 인용한 게 779차례나 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들인 워싱턴 포스트가 70차례, 그리고 뉴욕 타임스는 65차례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의회 조사국의 자료를 참고하는 곳은 언론사뿐만이 아닙니다.
CRS products help frame public debate on important issues. Federal courts have also made use of CRS analyses in the last decade.
의회 조사국이 세워진 이래 미국 법원들도 의회 조사국 분석 자료를 130차례나 이용했고요. 연방 대법원 역시 34차례나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슈먼 변호사는 말했는데요. 그만큼 의회 조사국의 자료는 철저히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 일반인도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의회 조사국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의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조사국이 발간하는 보고서는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고요. 일반인들이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에게 보고서를 공개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특정 출판사를 통해서 이를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일부 보고서는 연방기관이나 학교, 공공단체 등을 통해서 일반에 공개되기도 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의회 조사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ick-skinned, thick-skinned입니다. 제가 얼마 전 플로리다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워싱턴 DC로 이사 온 친구 동생 로렌과 함께 산책을 했는데요. 로렌은 지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통해 폭넓은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친구 동생 로렌, 로렌과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ick-skinned, thick-skinned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I think you stuck through it. I think that's why you were able to really prove yourself that I could handle this.
I appreciate that.
Yeah, I can tell you got
scary,
bolder.
A little bit. Yeah. I'm finally getting there, I think.
Yeah, you are a lot more thick-skinned, Lauren. Yeah. than you were from before.
Yeah.
In a good way.
Good way.
Yeah.
Yeah,
Lauren is the sweetest girl one could ever meet. And stepping into the real world and dealing with different people can be a little bit scary for some people. That's how it was for Lauren. Lauren은 무척 마음이 여린 친구였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사회 경험을 통해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배웠고요. 또 직장 상사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You are a lot more thick-skinned. You are a lot more thick-skinned than you were before. In a good way. 라고 했는데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주변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 것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hick skin인데요. Thick skin means someone does not get easily upset, offended, or hurt by what other people say or do. Thick skinned, thick, T-H-I-C-K, skinned, S-K-I-N-N-E-D, skinned, thick skinned, 말 그대로 하면 피부가 두껍다는 말인데요. Thick skin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의 영어 표현 thick-skinned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you stuck through it. I think that's why you were able to really prove yourself that I could handle this.
I appreciate that.
Yeah, I can tell you got bolder.
Scary, a little bit. Yeah. Finally getting there, I think.
Yeah, you are a lot more thick-skinned, Lauren, yeah. than you were from before.
Yeah.
In a good way.
Good way.
Yeah.
Yeah, I'm hoping that...
자, 본문 한번 다시 들어보셨죠? 제가 Lauren에게 You are a lot more thick-skinned than you were before. In a good way 라고 했죠?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탐은 내 말에 별로 신경을 안 쓸 거야.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지 않거든. 맞습니다. Tom won't worry about your insults. He's completely thick-skinned. 오늘의 영어 표현, thick-skinned.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지 않다. thick-skinned.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
Long ago.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해리 넬슨이 부르는 리멤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이어지고요. 저는 잠시 후 워싱턴 뉴스 광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09년 전 세계 주요 8개국 협의체인 G8 정상회의가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렸습니다. 이 당시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식료품 가격은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량 사정이 악화됐으며 6명당 1명꼴로 매일 밤 굶주린 채 잠들어야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 산하기관인 Feed the Future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eed the Future는 19개국의 국제적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소규모 자작농, 특히 여성 자작농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객관적인 지표를 알기 위해 미국의 평화봉사단, 밀레니엄 챌린지 공사, 그리고 미 국제개발처에서 Feed the Future의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Feed the Future가 설립된 지 약 5년이 된 지난 3월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난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Feed the Future에 참여한 에밀리 호그와 자카리 바켓은 각자의 인터넷 블로그에 Feed the Future를 통해 공동체 결속력이 강해지고 공동체 기반 기관들이 신뢰와 투명성을 갖게 된다. 이때 주거지 마련, 사업 확장, 성차별 해소, 그리고 가난 극복 등 목표를 달성하기가 쉬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Feed the Future에 성공한 사업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기적 사업에는 꾸준한 노력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성공한 사업들은 또 연구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협력을 중시합니다. 또한 수준 높은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게일 스미스 처장은 Feed the Future는 식량 안전 보장에 책임이 있고 이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나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각국이 한뜻으로 협력할 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